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인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하고 성경을 좀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데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명백하게 이방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에베소를 통해서 두란노 서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센터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이 순교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이방의 교회가 섰지만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그 심지어는 뭐 그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뭐 이 마술책들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의 깊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상에 맞게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 뭐 이런 아주 깊은 내용을 풀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원래 너희가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건진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구약의 사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진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등장과 사도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이방인 사역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미 전체가 바뀌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이것은 그때가 당시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참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인이 너희도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다. 이게 너무 놀랍다.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베소 2장까지 쫙 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3장에는 본인의 간증 같은 얘기를 주고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냐.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들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임하게 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에베소 3장입니다. 그 각도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사서 그 결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실천하셨던 그 모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행하셨던 모든 경영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자체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이런 비밀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얘기죠.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드러났다. 지금 드러나서 이방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지 않았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교회를 잔멸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말 가치조차 없고 미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원수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능력 아니냐. 그 능력으로 내가 건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신 왜 이렇게 하셨냐.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았는지 이게 측량할 수 없다. 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 능력으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8절의 말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 감추어졌던 비밀,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제쯤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셨다. 8절과 9절이 약간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다른 각도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이 나가는 것과 세상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8절 9절의 확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 뜻대로 지금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1절같이 진행됐던 게 반전이 됩니다. 반전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에게 흘러가는데 결국 너희가 그런 수혜지 아니냐. 너희가 이방인이지 않냐. 너희가 바로 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너희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이고 너희하고 나하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은 너희가 이런 복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놀랍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이방인 배경이 있지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깊은 의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건지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섬겨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일 먼저는 얘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안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계신데, 계시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되길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지금 대상이, 쓰고 있는 대상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항상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정확하게 정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착한다, 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있기를 그렇게 바란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가 이 에베소 교인을 위한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래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짧게 설명해도 내용이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주석을 달기보다는 큰 어떤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가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큰 그림이 좀 보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절에 앉는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좀 설명해보면,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변화된 인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악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어렵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바울이 고백할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옆에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돌을 들려 칠 때는 그냥 감정이 상해서 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형에 맞냐라고 하는 부분들 표기를 붙입니다. 표기를 붙인다고요. 그래 이제 역할을 중요한 어떤 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 표기를 붙일 때 자기가 찬송표를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사형이다라고 사형표 던지고 사형하는 장면에 옷 이렇게 맞추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청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잔멸했냐. 성경에서 교회를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어디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7장에 스데반 어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8장 그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죽인 것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본격적 환란이 크게 벌어집니다. 8장 1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더욱 핍박이 급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를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일이 막 벌어지는 중에 스데반의 장사를 지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걸 바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목숨이 100개 있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나한테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가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적어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뭘 몰랐냐면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진실한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깨달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일평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이방인들 중에도 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뛰었고 그 계시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열려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면서 마침 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 핍박 중에 건진받은 것도 놀라운데 이것이 계시가 되어지고 그 계시가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능력대로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병 낫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돈이 좀 생기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영세전부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집중돼서 모자란 자기 인생을 건져내고 그것도 그 너무 감사한데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이거 그냥 자기 인생이 좀 변화됐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배경 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그 엄청난 큰 스케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그냥 내가 예수 믿다가 건진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면 그 막 지옥 밑바닥에 있는 나를 건져낼 만큼 크고 그 놀라운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계시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이 크고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맞다고 해서 인생을 들여서 저 수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계획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당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건 뭐 놀라운 일이다 큰 일이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인생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참 큰 은혜구나.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수준 낮은 인생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감히 이 계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뭐며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그 믿어졌다고 정확하게 보여진 거죠. 보여졌고 보여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가 갖춰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니까. 지금 80개 나라의 문이 열렸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주 안에 당장 우리가 카리브 사역을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꿈부레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혹시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침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적어도 나한테 임했구나. 그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여기까지만이 아니란 거죠. 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니네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후부터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바울에게 이 능력대로 역사하신 그분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 이방인들이 전체 건진받을 때까지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 능력이.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각도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고 이것이 계시가 되어졌고 이런 삶을 살게 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각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지는 풍성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구원의 어떤 수요자이면서 소유주다. 구원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구원을 수여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각도 하나.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풍성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의 풍성함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든지 저 각도든지 바울이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계속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ING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의 능력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풍성함을 알았고 어떻게 자기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지 알았고 그 역사가 끝까지 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타협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불신앙이 없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뭘 발견했냐면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풍성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고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은 마침내 이 이방인 전체에게 예비된 모든 자들이 복음 받을 때까지 그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실제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냐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면, 그리고 정말 그의 능력으로 나를 건지셨다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모든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확 들어오면, 이게 사실이라고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야 이거 되겠네 이래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망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가짜를 사실로 믿는 것도 더 기가 막히지만 진실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를 안 믿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노아시대 때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물들이 노아 가족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죠. 결혼하고 집 짓고 뭐 이사하고 과손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늘 전혀 말씀의 어떤 그 경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냐면 실제의 싸움이에요.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 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인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냥 성경을 보는 것처럼 아, 바울 선생 대단하네. 하, 뭐 저분 내 인생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저분 좀 극단적인 것 같다면서 꼭 저렇게 믿어야 될까요? 아, 저분 보니까 성향이 좀 수상하다면서 뭐 이렇게 담에서에서 믿었다고 하는 그건 뭐 지가 만난 거지 실제로 만난 건지도 모르겠고 만났다고 하니까 만난 보니까 뭐 감옥에 앉아면서도 감옥이 나한테 잡혔다 뭐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저 좀 뻥쟁인가?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인물을 지금 입체화시켜보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느낄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처럼 사는 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믿어질까요?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조금 이 시대에 안 맞는 믿음을 가졌네. 내가 볼 때 우리 시대하고 안 맞다면서 아니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는 저 고린도서 7장 같은데 뭐 그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뭐 물건 파는 것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팔고 뭐 이게 좀 이 사람 이상하다 이 말이. 그럼 뭐 땅 끝까지 가야 된다면서 내가 로마도 봐야 되고 스바나도 가야 되고 이런 얘기 계속하고 계속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 세워놓고 말이지 몇 년씩 돌아다니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 그러면서 계속 후원이나 받고 이게 맞냐 말이. 오늘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입체적으로 세워놓고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 목사라고 만약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차이에요. 정말 믿으면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CCTV로 늘 찍는다고 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지. 왜 그러냐?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그런 당연한 반응. 막 잔머리 굴리고 막 계산기 두들겨 앉아 있고 하, 이렇게 도망갈까? 막 뒤로 숨을까? 막 하, 이렇게 하, 이 교회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이 교회. 뭐 보니까 뭐 목사님 사례도 뭐 그런데 계속 지금 카리브의 사회 가니까 댓글이 안 올라오잖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뭐 든다 하니까 댓글이 없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부터 꿈불에까지 얼마 필요하다고만 올립시다. 올리시고 얼마 부족하다는 얘기는 올리지 마세요. 얼마 부족하다 하니까 자꾸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얼마 필요하다 그것만 계속 공지합시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당세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낸다고 하는 마음으로 뛸 때 우리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 계산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예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만 기다리고 있냐? 우리가 준비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정말 그 극악한 죄인 같은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너무 놀라운 이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계시가 믿어져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삶 자체가 너무 놀라운 큰 능력이라는 거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끝까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끝까지 전달될 그날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한 것이 정말로 믿어져서 내 몸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1이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믿음은 만이고 10만이고 1000만입니다. 우리 당세부 끝낸다고 얘기할 때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1단계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행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소수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행사 틀림없이 치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치룬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목사님하고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꿈불했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그때 고기 굽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 그러면서 머리 살살 굴려가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믿음 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봤다.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우리 믿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얼마나 크냐? 내 지극히 작았던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장본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놀라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이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 일을 내가 직접 맡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 너무 큰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만 멈춰진 것이냐? 아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도 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모든 이방인이 복음 받을 때까지 가게 될 것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성, 이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풍성, 진리의 충만 요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 속사람은 바울의 어떤 아주 예리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하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그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속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자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거듭내서 주님 앞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든든해지기를 원한다. 아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뭐 육신이 이렇게 있어서 뭐 마음은 원의로 돼 뭐 육신 항상 약하고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10년 전에도 하고 20년 전에도 하고 항상 뭐 속사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이거 해야 되니까.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할 건데 너에게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너희 속사람이.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너희 마음에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주인의 역할. 항상 믿음으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한다. 정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랑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특징이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나와지는 것이 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토양이 되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더딘가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해야지 하는데 뭐 쳐다보면 사랑이 안 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의 결과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와시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한다고 할 때 아직 결과물이 적다는 거지. 이제 막 이렇게 나무 심었는데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열매 안 맺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 우리가 신뢰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교통하면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되길 바라고 그 결과로 너희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신 이 사랑을 합리적 연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성도와 함께 하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를 지식이 아니라 머리를 넘어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부딪힌다는 거지. 그거를 혼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오해됐던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얘기는 그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냐. 이게 바울식의 표현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체를 포함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은 거 아니냐. 얼마나 기냐. 이것이 영원히 갈 만큼 길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냐. 그 죄인된 너희를 건져낼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고 얼마나 높냐. 그 죄인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올릴 정도로 높은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너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한 이것이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 너무나 너희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만큼 잘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게까지 나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 능력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모든 본문은 적어도 바울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바울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인한테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바울의 입장을 돌이켜보고 우리를 확인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게 너무나 100% 맞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를 ING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자리를 해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마음껏 너희 가운데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또 기도문의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지금도 ING 하셔서 우리를 받고 가시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으로까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틀림없이 계속 역사하실 것인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극한 단어인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니면 또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 무한하다. 또 무한하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얘기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무한하도록 많다.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설명 안 될 정도로 더욱 무한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거나 우리가 꿈꾸거나 뭐가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를 거 아니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만약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할 때 저 우리 6살짜리 저 막내가 뭘 구하겠냔 말이야. 오늘도 아빠 뭐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 뭐 이런 거 요구하더라고. 뭐 얼마든지 제가 100만 개도 사줄 수 있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아들은 맛있는 걸 날 요구해요. 맛있는 게 뭔데? 젤리요. 젤리. 제가 집 한 박스 다 사줄 수 있지.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되는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차원에서 무한하게 많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니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표현이 맞고 또 그 계시가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중구난방 가니까 오늘은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짧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참 만물이 찢기같이도 못한 우리를 일평생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다 제 갈 길로 간 우리에게 어느 순간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여 주셔서 이것이 맞다라고 깨달아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살리는 것처럼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이루어지는 사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만약에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감히 우리는 바울 사역과 필적할 수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름받았던 것과 다름없는 그런 부름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역사를 바울은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능력은 지금도 ING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지금까지 끌고 있던 것처럼 이방인인 너희도 그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다. 그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저 이방인에게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너희에게 더욱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더욱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실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더욱 너희가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너희가 다 같이 보고만 해서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계속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 중에 혹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생각하거나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그의 능력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실 것이다. 그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그의 능력대로 주께서는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았는지 양심으로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주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고 방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눈으로 이 보는 것은 분명히 제가 100%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줄을 잘 섰거나 아니면 뭐 때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뭐 이 앞에서 제가 좀 잘 했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카리브의 문이 열리고 중남미 문이 열리고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뭐 세계 여러 나라 문이 열리는 그리고 매주마다 매일 여러 가지 보고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가시고 있는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대로 건진받았고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인도받는 믿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인도받는 재활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인도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문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입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것들이 늘 좀 깨달아지고 그것이 사실화되어서 매 순간 믿음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있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어쨌든지 갈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과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고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표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또 포항교회 와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어떤 의미에서 좀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돼서는 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같은 인생이 건짐을 받았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영원전부터 있던 그 놀라운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계시되었고 또 그가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수많은 결과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우리를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든든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되 포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